사사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1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는 이 에피소드들은 참 슬픈 얘기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장 그 당시에 이 취약 계층의 하나인 여성들의 슬픔과 통곡과 탄식이 가득한 책이에요. 레위인 첩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첩 얘기부터 슬픈 여인의 한 얘기고 그 여인이 무참하게 능욕당하고 살해된 그 슬픔이나 그 한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나와서 전쟁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기부와 성업은 불량배 몇 사람 내주면 될 일을 그걸 기어이 내전으로 치닫게 하는 바람에 기부와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살해되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남편과 그 아들들, 자녀들과 함께 다 진멸되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다시 또 이걸 보면은 정말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또 숱한 여인들이 처녀 400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여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얘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들의 비명이 가득하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21장 오늘 1, 2, 3,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참 어이없게도 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또 미스바에 올라가고 또 베델에 앉으면은 뭐 큰 소리로 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걸핏하면 잘 웁니다. 아니 뭐 울 일에 울어야지 이게 왜 우냐는 말이죠. 우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둘이라야 완전한 숫자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죠. 하늘은 3이요 땅은 4라서 3, 4가 합쳐도 7은 완전수요. 3, 4가 곱해서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 지파를 통해서 온 민족을 부르기로 하고 온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12 지파를 만드셨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내전을 하는 바람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아, 전쟁하기 전에 그걸 알았어야죠. 전쟁은 실컷 치러놓고 대학살극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 전부를 모조리 학살하고 헤렘 진멸하고 나서 지금 600명 림몬바에 숨어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맨날 이렇게 탄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결정과 의논을 하고 나서 가장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나서는 하는 실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실컷 싸우고 나서 다 죽이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없어지고 11지파만 남게 생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는 조금만 빠져도 그게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듯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빠지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걸 이제 뭐 슬퍼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한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화목제는 공동체 전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싸웠고 그런 일을 하고 지금 또 엉뚱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줄줄이 단추가 잘못 깨지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결정하고 잘못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여파 연장선상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결정했는데 그 남자 한번 잘못 만났는데 그 친구 한번 잘못 만나서 한번 약에 한번 손댄 건데 그 인생 전체가 그 이후로 이렇게 내리막을 가거나 인생이 꼬여서 풀리지 않거나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첫 결정. 그러니까 그런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부모 뜻을 그렇게 어기고 그렇게 결혼하더니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고 사네 못 사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 안 된다. 그럴수록 자기 눈에 좋다고 그렇게 우기고 결혼하더니 그냥 평생을 그냥 뭐 안 풀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형국이 된 거예요.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급한 맹세는 성급한 후회를 또 낳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뭐 싸우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그들한테 절대 딸을 안 준다. 딸을 안 준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딸을 데려오면은 며느리로 데려오면은 결국 그들이 우상을 끌고 올 것이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안 지키더니 내전끼리 내전을 치르면서 형제들끼리 이제는 통혼 안 하겠다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맹세 지킬 능력이 없다. 그냥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어가지고 그게 더 지나가는 건 다 악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맹세해봐야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참 이렇게 맹세해놓고 또 지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딸을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지금 여자는 다 죽이고 600명 남자만 지금 어디 숨어 있는데 얘들을 600명 아내를 지금 얻게 해줘야 되게 그래야 이제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로 명맥을 유지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거예요. 실컷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나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딸은 줄 수가 없고 600명이 결혼을 해야 지파가 유지가 될 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이제 기껏 꾀를 낸 게 찾아낸 게 뭐냐니까 아 우리 총회 안 온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다 죽이려 하지 않았냐 죽이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총회 미스바 총회 안 온 사람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하나도 안 온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죽여서 그 집에 처녀들만 우리가 몽땅 데리고 오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컷 내전을 치르고 나서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수기한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애들도 아니고 이런 해결책을 지금 또 한단 말이에요. 참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전도서 보면은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 참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냥 급히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급하게 베냐민 지파와 이제 통혼 안 하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남자하고 안 잔 처녀들만 우리가 다 데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논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는 결정이 이런 결정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단단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자칫하면 악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지파를 모조리 진멸시킨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고 그럼 처녀를 400명을 데려오겠다고 자기 동족 제2의 헤렘, 제2의 진멸 전쟁을 벌인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백성보다도 더 못한 가나안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12,000명 군사를 또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또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기브아 주민들을 학살하듯 제2의 학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한 줄 읽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야, 그런데 이걸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 있으면 다 죽여, 아이하고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 결혼할 여자니까 뭐 10대 후반 정도겠죠. 걔들만 지금 400명을 몽땅 데리고 실로로 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400명 가지고 모자란다고 또 뭘 또 하는지, 그 얘기가 지금 뒷얘기예요. 자,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빠지게 했어요? 자기들이 빠지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게 하나님한테 이유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없애놓은 거야. 다 갖다 붙이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 행위가 뭐예요? 이런 행위들이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큰 죄악을 범해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는 거예요. 자, 16, 17, 18입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음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딸을 지금 우리 딸은 못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제 600명 중에 400명에게 아내를 얻어줬는데 200명을 채울 것인가. 그걸 또 장로들이 모여서 또 의논한 거예요. 자, 200명을 어떻게 채워주지? 기껏 생각한 게 아니 절기 때 왜 올라오지 않냐, 실로의 처녀들이 오지 않냐, 와서 춤추지 않냐, 걔들을 그냥 업어가라 그래, 보쌈을 해가라 그래. 그러면은 부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쌈을 해가는 거고 부모들도 모르고 데려간 거니까 딸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도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딸을 안 줬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딸을 가져가 데려가게 해. 이게 고작 그들 머릿속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신앙은 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인간적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그건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늘 해서는 안 될 미봉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절대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사를 의논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변하고 말았고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신학자 중에 대니얼 블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NLT라는 걸 번역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사기 룻기 주석을 썼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사기보다도 현대 교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떠올리지 않으면 사사기 잘못 읽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똑같이 이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뭐 당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무슨 재직회의를 만들고 온갖 회의를 다 버려가지고는 인간적인 결정, 합리적인 이름으로 세상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범법, 법을 어기는 결정들을 손쉽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 위에 있다라는 그런 괴상망측한 논리나 세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것이죠. 그래서 기껏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버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뭐 문제없다. 그 아버지들이 와서 따지면 시비 걸면 우리가 다 막아줄게. 너희들도 죄진 거 아니고 말이야. 이 여러분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냔 말이에요. 꽃다운 나이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마치 그냥 줄기째 뿌리째 뽑히듯 인생이 꺾이는 이 비명소리가 들리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화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문제 해결을 다 했다고 아주 태평스럽게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60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론 뭐 애 낳고 살았겠죠. 자, 이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놓고 무슨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냐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 하나님께 결코 회개한 적이 없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이런 일을 생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어떤 여자가 거기 끼어서 결정에 참여를 하기를 했냐. 이런 해석을 해요. 그래서 25절 결론이 또 이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이 얘기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뭐 자기 소견에 옳다고 보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요.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나 진리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러나 교회가 진리 위에서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떠난 열심은 열심일수록 더 큰 죄악, 범죄 가운데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상에. 새벽 예배를 어느 나라 가면 새벽 예배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어떤 민족들이 가서 산에 기둥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집 팔고 무슨 건물 팔고 빌딩 전당 잡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 일들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칫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큰 건물들 지어놓고 이단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말이죠. 이단들도 지금 사놓고 지금 쓰지는 못해서 아마 속을 태울 텐데. 어쨌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결정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결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기초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 쓸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름으로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는 아주 기이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서 기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니까 기이하다고 보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지 그걸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 베이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와서 뭐 이 교회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뒷말이 무서운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그냥 성도들끼리 주고받은 상처 한마디는 영원토록 기억을 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참된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따라서 진리 위에서 그 교회가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보다도 더 충물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가장 추악한 종교 집단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나 회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또 이단이라 그럽니다. 실제 이단들이 또 숱하게 있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성경을 뼈빠지게 읽어야 하는 까닭은 이걸 우리가 무슨 뭐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추석 연휴인데 중추절 이 아름다운 시 좀 공기도 좋고 좋더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상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되는 이유는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잠시 가족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종교인들의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오직 성령만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여전히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참된 고백들이 안에서 밖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참된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